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20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이 담긴 유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은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북한 인권특사는 지난 6년간 공석이었는데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특사를 임명한 의미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의미를 보자면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대북 정책에서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권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관심사이면서 또 동시에 압박 수단입니다. 이 그동안에 보면은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대화가 진행될 때나 또는 대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는 인권 문제는 뒷전으로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한 건 북한이 협상 테이블,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서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에 대한 압박도 강하게 나갈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미국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 2년 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인권 특사 임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계속 임명 자체를 미뤄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이 같은 협상 제의에 더 이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줄리 터너 지명자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에서 16년 이상 근무를 했다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최 기자와 좀 프로파일을 좀 얘기를 좀 해 주실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그 북한 인권 특사로 지명한 그 줄리 터너 지명자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국무부 그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동아태 담당 과장으로 있는 인물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그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상당히 고위직이기 때문에 미 상원의 인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면 아마 그 줄리 터너 그 과장직을 아마 내려놓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줄리 터너 지명자는 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력에 따르면 페퍼다인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이어서 그 메릴랜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한다 그러고요. 영어, 프랑스어도 그 능통하다고 합니다. 경력을 보면 그 국무부에서 그 인턴을 했고요. 이어서 그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에서 16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여기서 주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특사 그 사무실에서 특별 보좌관도 지냈고 백악관 국가안보의 NSC죠. 거기서 아시아 담당 업무도 맡기도 했고요. 눈에 띄는 거는 그 줄리 터너 그 지명자가 과거에 그 북한을 굉장히 열심히 관심을 갖고 그 다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그 12월에 국무부에서 그 인권을 주제로 그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그 줄리 터너 그 지명자는 인권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탈북자 그 지연아 씨를 본인이 직접 인터뷰하고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눈길을 끈 적이 있고요. 또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그 탈북자들이 워싱턴에 와서 국무부, 백악관 이런 곳을 방문했을 적에 줄리 터너 지명자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러고요. 또 그동안 그 알게 모르게 그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그 중국 그 관원들한테 그 억류가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언론에는 안 났지만 줄리 터너 지명자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서 이들을 도와줬다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줄리 터너 그 북한인권 특사는 과거에도 뭐 그 북한인권 특사가 그 지명돼서 활동한 적이 있지만 그들과 좀 차이점이라면은 아마 지금까지 그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로 지명된 사람 중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년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쭉 다뤄왔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지명자보다 인권 문제에 박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바로 뭐 승인을 그 상원 인준을 받으면 아마 바로 업무를 시작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6년 공석 후에 이제 임명이 되는데 이 북한 인권 특사가 미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되는지 또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이 부분을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을 발표하면서 백악관은 대사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사급이기 때문에 상원에서의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북한인권특사는 국무부 소속이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무장관이 국무부 안팎의 인사들 다양한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데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거쳐서 인준이 끝나면은 대통령이 공식 임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터너 지명자가 얼마나 빠르게 인준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은 그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에 있고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사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인준 절차도 순조롭게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 특사는 빠르면 한두 달 사이에 인준 절차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임명을 하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적어도 늦어도 그러니까 올 상반기 안에는 공식 업무에 나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네, 미국 정치권은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로버트 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전 킹 특사 말을 한번 잠깐 들어보고 다음 말씀 계속하죠.
I think it's an excellent choice. Julie is a particularly good person. She's experienced.
로버트 킹 전 특사는 터너 지명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그가 경험이 많고 국무부와 해외 근무 경력을 두루 갖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 임무를 하기에 좋은 배경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이기도 하다 이 점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 인권 개선에 크게 공헌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이런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번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을 환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로버트 킹 그 전 북한 인권 특사도 이제 환영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미 의회에서 그 한국에 관심이 많은 그 정치인들도 조속히 인준돼서 빨리 활동을 해라 이런 그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국 정부도 그 미국이 이제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하자 외무부 명의로 이제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 그리고 조속히 그 인권 관련 업무가 개시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유엔 인권기구, 또 유럽연합, EU도 이번 그 북한 인권 특사 그 지명에 그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한국도 얼마 전에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를 지명을 했지만요.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범을 못하고 있는 주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야 정치권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단에 대해서. 북한인권재단은 잘 알려진 대로 지난 2016년에 한국의 여야가 합의해서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법정재단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은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 그리고 인권 개선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그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대해서는 12명의 이사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당이 5명, 야당이 5명 이렇게 10명을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는 이렇게 그 형식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존에 이 법이 통과됐을 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죠.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당인 국민의힘 정당은 이미 그 이사를 추천 완료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진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이 재단이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이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게 되면은 비핵화 대화 자체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사진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 문재인 전임 정부가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계속해서 불참하고 또 네. 북한 인권 대사 임명을 안 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 인권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상당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유엔이 그동안의 그 이력을 보면 18년 이상 그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를 연속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18년 계속 그 인권을 개선해라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건데요. 이것은 그만큼 그 북한 인권 상황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나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그 얘기가 되고요. 모든 분야가 사실 북한 인권 상황이 안 좋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정치적 권리, 자유 이런 것이 거의 없고 또 흔히 언론에 나오는 공개 처형, 강제 수용소, 언론 출판의 자유, 또 주민들이 마음대로 그 이동할 수 없는 이동권도 제한이 있고요. 또 경제적 자유, 장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식량난은 심하고 보건 상황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제사회 전 분야가 인권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문제를 꼽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것이 이제 강제 수용소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네. 이 강제 수용소를 관리소 또 무슨 정치범 수용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기록에 따르면 개천이나 요독, 청진 등에 지금까지 총 그 한 5개 정도의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요. 국가 보위성이 감시 아래 10만 명 이상의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해서 10만 명 이상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눈길을 끄는 것은 뭐 수용자들의 그 수용 시설이 뭐 열악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대개 그 사소한 이유,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 보면은 죄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수용이 돼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김정은이나 김정일 그 사진이 이제 노동신문에 실릴 때가 있는데 그 노동신문을 뭐 모르고 찢어버렸거나 거기다 낙서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 우상화를 위배했다 이런 혐의로 그 잡혀서 노동에 시달리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종교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그 처벌이 되는 경우가 없죠. 그런데
예.
북한에서 그 기독교 뭐 불교 이런 종교를 믿으면 이것이 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 수용이 됐다고 있고 수용돼 있는 동안에 뭐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건 물론이고 언제 그 형이 풀려서 다 돼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강제 수용소 문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한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미림 비행장 등에서 열병식 준비를 한다는데요. 2월 8일 건군절을 기해서 열병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유인 기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런 관측과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 대규모 열병식 준비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준비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식을 언제 할 것이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월 8일 건군절이 있고요. 또 2월 달에 2월 16일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기념일이 있는데요.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건군절에 그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은 올해 81회이고요. 건군절은 75주년이거든요. 이 북한이 중시하는 게 이 꺾어지는 해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75주년인 건군절이 81회째를 맞는 김정일 위원장 생일보다는 그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열병식 준비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그 상황이 포착됐고요. 그 이 사진 속에서 보면은 김일성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또 열병식에 참가할 군인을 실어나르는 수많은 트럭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열병식에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이 혹 나올까요?
그 관측통들은 그럴 공산이 크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은 그 지난달부터 평양 근처의 그 미림 비행장 그리고 김일성 광장 등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그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그 서방의 그 인공위성들이 그 돌아다니면서 그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김일성 광장에 이미 그 여섯 개의 그 커다란 그 천막이 쳐져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미림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700대 이상의 그 트럭이 모여있는 그런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찍은 것을 보면 그 눈길을 끄는 것이 그 길이가 한 27m 그리고 폭이 6m나 되는 일종의 그 위장막에 가려진 어떤 물체가 포착이 됐는데요. 서방의 그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 북한이 개발한 화성 17형 ICBM 대륙간 탄도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는 대로 그 화성 17형은 북한이 개발한 이제 ICBM인데요. 북한이 개발한 그 미사일 ICBM 중에서도 가장 큰 대륙간 탄도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정도 그 크기의 그 미사일은 화성 17형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아마 열병식에서도 화성 17형을 보이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할 것이다. 그렇게 그 아마 지금 보고 있고요. 앞서 그 북한은 그 지난해 11월 그래서도 그 화성 17형을 고각 발사해서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그 만든 그 각종 그 미사일 무기 이런 것을 그 전시하고 자신의 그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아마 그 화성 17형을 비롯한 각가지 무기 예를 들면은 과거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던 고체 연료를 쓰는 그 ICBM 또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또 무인 정찰기 또 새로운 그 중거리 미사일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신형 무기들이 아마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을 크게 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열병식마다 북한 수뇌부가 제시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건군절이라고 하면은 가령 그때 그 행사가 열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군 행사 아닙니까? 네. 그런 만큼 국방력 강화라든지 핵무기 고도화라든지 이런 그 군사력 국방 관련 언급이 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건군절 당시에 보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기서도 연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설 내용을 보면 핵무력을 최대 속도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거나 이 핵무기 사용 교리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는 북한 내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적인 어떤 언급 발언들을 보면 거의 전적으로 국방력 강화 여기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핵무력 네. 법제화를 했고 또 핵 선제 사용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난의 언급들이 대내외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올해도 그 대외적으로 이 군사력 강화 그 다음에 핵무기 개발, 개선 이런 언급들이 상당히 초점에 맞춰져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은 것을 마지막으로 3주가량 조용한데요. 혹 뭐 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것이 그 상당히 그 주목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김일성,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의 그 시신이 안치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서 참배했고요. 그 뒤로는 그 공개석상에서 그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3주간 지금 공개 행사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현지 지도도 없습니다. 대개 그 과거 사례를 보면 1월 중순, 1월 15일, 한 17일 이 정도쯤에는 군부대든 아니면 그 기업소 공장 같은 데를 다니면서 그 해에 그 첫 번째 현지 지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지 지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지금 그 한 3주간 굉장히 조용한 그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또 미사일 발사도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1월 1일 날 한 번 쏜 거 외에는 아직까지 미사일 발사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3주간 조용한가 이것이 하나의 그 의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북한 언론이나 그 외부 매체를 보면 평양은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5일간 그 특별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든 독감이든 일종의 그 호흡기 질병이 지금 평양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아마 그래서 이를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현지 지도든 뭘 다니면 감염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우려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조용히 그 실내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그 경제난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이 뭐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열병식이 지금 북한이 급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가장 급한 거는 경제난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평양 날씨가 뭐 영하 10도, 2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경제난, 에너지난, 식량난 이런 사정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그 경제부처 이런 인사들과 회의를 하고 모종의 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직 지금 알려진 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한 내용 얘기 좀 해보죠. 백악관은 20일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I also want to discuss a little bit North Korea's ongoing support for Russia's military operations against Ukraine.
커비 조정관은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바그너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을 했듯이 북한은 작년 말 바그너가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며 관련 정황을 포착한 위성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정보 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인데요. 북한이 자꾸 부인을 하니까 증거를 대느라고 이렇게 제시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윤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미국이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분명히 그런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은 그 이전에도 몇 차례 북한이 러시아에 이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것이 이제 그 정황상 그런 증거다라고 하면서 사진 두 장을 공개했죠. 그것이 이제 지난 20일 커비 조정관이 말씀하신 대로 브리핑에서 공개한 것인데요. 이 사진 두 장을 보면 위성 사진입니다만 11월 18일 날짜에 찍힌 두 장의 사진입니다.
예.
러시아 열차에 다섯 량의 차량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인 11월 19일에도 북한이 열차에 컨테이너를 실었고 이 열차가 러시아로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8일자 사진 두 장은 모두 다 18일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진만으로 보면 이 컨테이너 다섯 량이 북한 측으로부터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사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북한이 바그너 쪽에 넘기고 있는 물건들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 컨테이너 다섯 개가 북한 측으로부터 러시아로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것 외에는 말해주는 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 측의 이 위성 사진 외에 아마도 미국 측이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그너 그룹에 북한이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북한과 러시아 측 또 바그너 그룹 모두 이 재래식 무기 거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무엇이 과연 실려 있는지 이것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북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무기가 그러면 무엇이고 러시아에서는 그럼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것을 또 만약에 북한에서 가져왔다면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바그너 그룹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바그너 그룹이라는 것은 그 러시아의 그 민간 그 용병 그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활동을 하고 지금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예. 마치 군대처럼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용병 그 집단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에 따르면 그 바그너 그룹이 이제 북한에서 그 무기를 수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그 두 가지 무기를 그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은 포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보병용 미사일. 이것은 아마 그 탱크를 공격할 때 쓰는 그런 그 소형 그 무기 같은데요. 그 두 가지를 갖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하고 그 북한은 그 무기 체계가 같습니다. 설사 무기가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 포탄을 준다고 해도 그 사이즈가 틀리면은 이게 쓸 수 없는 이런 건데 러시아하고 예. 북한은 그 원래 군대가 이제 같이 만들어진 그 거기 때문에 무기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야포에서 쓰는 122mm짜리 포탄 그리고 152mm짜리 포탄 이런 것을 아마 수만 발 아마 그 열차를 이용해서 아마 북한이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사태를 보면은 그 계속 지금 러시아하고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그 러시아가 쓰는 포탄 양이 수천 뭐 수만 발이 되는데 벌써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1년 이상 지금 계속되는 그런 상황, 1년 가깝게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탄을 이렇게 충분히 댈 수 없는 러시아로서는 아마 북한에서 무기를 수입했을 것이다. 그리고 포탄이 주로 수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돈의 뭐 수입을 기대를 할 건데 과연 돈을 얼마나 받았을 수 있을까요?
북한이 판매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수량이 실제로 판매했다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받았을까 이것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정황 자체는 사실 그 경화가 절실히 필요한 북한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선에서 사용할 포탄 등이 부족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양쪽의 입장이 상당히 일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의 과거를 보면 북한은 과거에 이 재래식 무기 수출 그러니까 포탄이라든지 총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 10만 달 1억 10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상당한 규모였죠. 그렇지만 꽤 오랫동안 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북한이 틀림없이 이 판매를 했다면은 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을 텐데 특별히 이런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공개된 사진 11월 18일에 나온 사진인데 그 후에도 러시아 열차가 여러 차례 북한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저희 그 VOA가 그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미국의 그 민간 그 상업 인공위성이 그 촬영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그 11월 18일 이후 11월 18일은 그 백악관이 공개한 그 인공위성 촬영 날짜고요. 그 이후로도 러시아 열차가 북한에 들어가서 야적장에 있는 이런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한 회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 아마 러시아가 북한에 열차를 보내서 각종 무기를 실어나르지 않았나 이런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은 이번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백악관은 이 같은 그 무기 거래 사실을 이제 그 유엔 안보리에게 그 통보를 하고 또 한국하고도 그 협의했다 이런 것을 이미 밝히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무기 수출 자체가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그 1718호는 북한의 그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위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제재를 취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후로 유엔 안보리 자체가 지금 뭐 그 쪼개졌고 일종의 그 식물인간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북한이 뭐 미사일을 작년에 수십 발을 쐈는데도 유엔 안보리가 그 의장 성명 하나 채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유엔 안보리 차원의 어떤 제재 조치나 이런 것은 힘들고 다만 양자 차원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한국 또 유럽 국가들이 북한을 양자 차원에서 제지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해보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이 25일부터 닷새간 특별 방역 기간을 선포했다고 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뭐 혹 뭐 또 코로나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측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한 외무성으로 받은 외교 공안을 공개했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했죠. 여기에 보면은 북한이 닷새간에 특별 방역 기간을 선포했고 그 이유는 호흡기 질환 확산 이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계절성 독감과 다른 호흡기 전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걸로 밀어볼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이것이 이제 발병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또 아직 이 발병 이후에 완전히 퇴치된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발병 자체는 확인을 한 바 있고요. 인정했고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에 독감과 함께 이런 증상, 코로나 증상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이런 대응 조처로서 이런 특별 그 방역 기간이 설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이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한 소식과 함께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이 담긴 유성 사진을 공개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